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따져보면 아,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음행과 소송과 차별과 영적 무질서가 난무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모습만 말하고자 했다면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여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음행에 관한 이슈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죄에 대하여 묵은 누룩이라고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감추어진 죄,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음행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국제적 항구 도시다 보니 다국적 상선이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우상들과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너스 신전도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방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 그런 도시 문화 속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아내는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말합니다. 아니면 새 어머니를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아내를 근친상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이 근친상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죄를 방관하고 있는 또 방치하고 있는 교회의 반응과 태도를 바울은 더욱 꾸짖고 문제를 삼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 근친상관하는 성도를 보고 노여워하지 않고 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근친상관을 교회가 괜찮다고 봐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성도를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방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 보통 이제 부유한 아버지가 첩을 두는 편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이 첩에게 혹은 새 어머니에게 지참금이라는 재산의 일부를 띄워줍니다. 자식들은 이 재산을 첩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근친상관을 해서 그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당시의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유지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음행의 죄를 방관했던 겁니다. 은근히 음행의 죄를 눈감아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누룩이 퍼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 여러분이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입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 밀가루가 단단해지겠죠. 그런데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처음에는 별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 누룩,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짓는 죄가 바로 이 누룩같이 처음에는 별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는 죄가 전염되어 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방치하는 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바울은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의식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누룩을 샅샅이 찾아 닦아냅니다. 단순히 집을 깨끗이 청소하려는 그런 대청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 작은 죄까지 찾아내서 완전히 닦아내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죄 앞에서 관대하고 관영한 태도를 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누룩에 대해서 적당히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냉정하게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 탐욕을 일삼는 자, 술 취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냉정하게 내쫓으라, 출교시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면 단호하게 그 죄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내 안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감추어진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죄된 것을 내버리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다 같이 모여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물들었던 그 우상 숭배들, 애굽에 살면서 길들여졌던 그 죄의 습관들, 세속적인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얻게 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예수님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부풀려지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묵은 떡, 누룩을 제거하고 버렸다면 이제는 그 속에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순전함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함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묵은 누룩을 비워버린 그 자리에 순전함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실함이란 실제 삶 속에서 보여지는 투명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는 진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님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전문가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듣는 성경 애호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묵은 누룩을 감추고 싶은 나의 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십자가 앞에 단호하게 내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순결하고 진실한 우리 귀한 성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